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서 제일 먼저 떠올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남들보다 수십 년이나 앞서서 말이죠.
네, 수십 년이요?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세상의 모든 찬사를 다 받고 심지어 1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상금까지 독차지했다면 어떨까요?
아, 그거 진짜 속 쓰릴 것 같은데요?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조용히 웃어넘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 말이요. 아마 역사에 내 이름을 제대로 새겨넣으려고 진짜 맹렬하게 싸우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치열하고 인간적인 갈등에서 출발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지식이나 기술을 이야기할 때 그냥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무엇이 만들어졌나에는 딱 집중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은 결과만 보죠.
하지만 그 기술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하필 그 시점에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짚어보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인공지능의 거장인 얀 르쿤의 행보를 기록한 문서 중에서 제10장, 튜링상, 영광과 우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안에는 단순히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딥러닝 기술의 원리뿐만이 아니에요.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튜링상을 둘러싸고 천재들 사이에서 벌어진 그 진흙탕 같은 소유권 분쟁이 다 들어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 싸움이 결국 어떻게 오픈소스라는 거대한 기술 철학으로 진화했는지 아주 짙은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2019년 3월의 어느 봄날로 가보죠.
네, 미국 컴퓨터협회에서 2018년도 튜링상 수상자 3명을 발표한 날이죠.
얀 르쿤, 제프리 힌튼, 요무슈아 벤지오. 협회는 이들에게 무려 딥러닝 혁명의 아버지들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달아주었습니다. 구글이 후원한 100만 달러의 상금과 함께요.
컴퓨팅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영광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수상이 학계에서 유독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걸어온 길이, 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잖아요. 무려 두 번의 끔찍한 인공지능의 겨울을 온몸으로 버텨낸 생존자들 아닙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단순히 어려웠다고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학자로서의 생명줄이 완전히 끊어질 뻔한 위기였으니까요. 첫 번째 겨울이 1969년에 들이닥치죠.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당시 인공지능의 초기 형태인 퍼셉트론이 수학적으로 아주 단순한 선형 문제밖에 못 푼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증명돼 버린 거예요.
아, 기계가 복잡한 논리는 이해 못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까발려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신경망 연구비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러고 나서 간신히 살아나나 싶었던 1990년대 중반에 두 번째 겨울이 또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학습 방식이 학계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죠. 신경망을 연구한다는 건나 주류학계에서 인정받는 거 포기할게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유명 학회에서는 논문에 신경망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휴지통에 던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비주얼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죠.
바로 그 끔찍한 눈보라 속에서 이세 사람의 유대가 시작된 겁니다. 1985년 눈 덮인 알프스의 한 학회에서 힌튼과 레쿤이 처음 만났고 나중에 벤지오까지 합류하죠.
주류에서 밀려난 이들이 캐나다 고등연구원 CIFR의 지원 아래 모여서 서로 막 연구도 읽어주고 방어해주면서 버텨낸 거잖아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딥러닝 음모단이라고 놀렸을까요?
근데 그 음모단이 긴 겨울 동안 각자 몰래 벼려낸 무기들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일단 제프리 힌튼은 오차 역전파라는 개념이 진짜 유용하다는 걸 증명해냈죠.
오차 역전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할 때 단순히 틀렸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주 어린 학생이 수학 시험 치는 걸 떠올려 보세요. 정답이 틀렸다는 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자기 문제 풀이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더하기를 빼기로 잘못 적었네? 하고 자기 논리가 무너진 지점을 정확히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을 위해 뇌의 연결고리를 수정하는 거죠. 힌트는 기계가 바로 이 자기 수정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렇게 학습 능력을 갖춘 기계 위에 이번엔 요슈아 벤지오가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벡터화 연구라는 중요한 씨앗을 뿌립니다.
기계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벤지오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인 좌표 공간에 점으로 찍어버렸어요. 사과라는 점과 과일이라는 점을 가깝게 두는 식으로요.
이게 나중에 번역기의 핵심이 되는 주의 기재, 즉 문장 속에서 어느 단어에 집중해야 하는지 기계한테 가르치는 밑거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주인공 얀 르쿠는 뭘 했나요?
르쿠는 흔히 CNN이라고 부르는 합성곱 신경망을 창시했죠. 기계가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어떻게 바꾼 거죠?
나중엔 전체 형태. 르쿠는 이걸로 1989년에 우편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와, 힌튼이 뇌의 오류 수정을 만들고 벤지오가 언어를 수학으로 옮기고 르쿠니 기계에 눈을 달아준 거네요.
딱 그거죠.
하지만 이들의 그 영광스러운 튜링상 수상 장면을 보면 진짜 궁금해져요. 과연 이 상은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준 걸까요? 아니면 비난 속에서도 끝내 기계가 작동하게 만든 생존자들한테 준 걸까요?
튜링상 위원회도 그게 제일 고민이었을 겁니다. 수상자 세 사람도 단상에 올라가서 이게 절대 자기들만의 업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이라고 계속 겸손하게 말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튜링상이라는 제도가 참 잔인한 게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반드시 무대 뒤 그림자에 묻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수상이 발표되자마자 아주 날카로운 고발장 하나가 날아옵니다. 스위스의 위르겐 슈미트 우버라는 학자였죠.
네, 그 문서에서 슈미트 우버의 주장은 정말 공격적이었어요. 발명한 자와 유행시킨 자를 혼동하지 말라, 이거였죠.
2020년에 이 세 사람의 수상을 비판하는 문서를 학계에 던졌잖아요. 막 최초의 출판 날짜들을 집요하게 추적해서요.
거의 뭐 학계의 인디애나 존스 같았죠. 그의 추적에 따르면 힌튼과 르쿤이 대중화시킨 5차 역전파의 수학적 뼈대는 이미 1970년에 핀란드의 리나인마가 확립했다는 거예요.
1970년이요?
네, 게다가 신경망에 처음 적용한 건 1974년 워버스였고요. 제일 충격적인 건 심층학습이라는 발상 자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1965년 우크라이나의 이바그넨코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1965년이면 튜링상 수상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도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바헨코나 리나인마 같은 진짜 발명자들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죠?
거대한 시대의 장벽 때문이었죠. 냉전 시대였잖아요. 이바헨코의 연구는 구소련 학술지의 러시아어로 실렸고 리나인마는 핀란드어였어요. 영어 중심의 서양 학계에서는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아, 언어 장벽. 완전히 묻혀버렸네요.
그래서 슈미트 후보는 분노한 거예요. 이런 망각의 역사 속에서 진짜 선구자들이 희생됐다고요. 튜링상 수상자들이 원조 발명자들을 무시하고 자비들 논문만 서로 인용하면서 권위를 부풀렸다고 엄청나게 비판했죠. 이른바 조용한 눈덩이 효과라고 하면서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요. 1960년대 냉전 시대의 철의 장막 넘어 논문을 못 읽은 걸 수상자들의 의도적인 은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미트 우버가 이렇게까지 핏대를 세운 이유가 참 흥미로워요. 자료를 보니까 이분도 딥러닝 역사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분이더라고요.
슈미트 우버를 그냥 질투에 눈먼 아웃사이더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1997년에 LSTM, 그러니까 장단기 메모리라는 혁명적인 알고리즘을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와, 기계가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게 만든 기술이요. 한때 구글 번역기의 심장이고 애플 시리의 두뇌였던 거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도 위대한 개척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과학의 진실이 다수결로 정해지면 안 된다는 아주 강박적인 철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철학이죠?
예전에 아인슈타인의 3대성 이론을 비판하려고 100명의 학자가 모여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틀렸다면 100명씩이나 필요 없다. 단 한 명의 사실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아, 슈미트 후보도 그걸 인용한 거군요.
맞아요. 자신이 제기한 초기 모델들의 출처가 명백한 역사적 팩트니까 100명의 주류 학자들이 튜링상 수상자들을 찬양해도 진실은 안 바뀐다고 외친 겁니다.
일리 있는 말이네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제가 1965년에 종이 위에 달로 가는 로켓도면을 진짜 완벽하게 그렸다고 쳐보죠. 근데 당시엔 그걸 만들 금속도 컴퓨터도 없었어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다른 누군가가 평생을 바쳐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달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메달을 줘야 할까요? 내가 30년 전에 도면 먼저 그렸어 하는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공정한 건가요?
야, 그 로켓 비유가 이 논쟁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네요. 1960년대, 70년대에 고안된 신경망 구조는 수학적으로는 참 아름다웠지만 당시인 그걸 돌릴 막대한 데이터나 컴퓨터 연산 능력이 아예 없었어요.
처참한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종이 위의 가능성을 현실 세계에 작동하는 기계로 실현시키기 위해 세 명의 튜링상 수상자들이 그 끔찍한 인공지능의 겨울을 몸으로 버텨낸 겁니다.
도면과 현실 사이의 그 까마득한 거리를 좁힌 거네요.
대중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을 기억하지만 슈미트 후보는 씨앗을 뿌린 자를 잊지 말라고 한 거고요.
네, 이 가치관의 대립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폭발한 사건이 바로 201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학교 강연장이었습니다. 이른바 딥러닝 드라마라고 불리죠.
아, 그 유명한 이안 구즈펠로우의 GN 강연 때요?
맞습니다. 아주 촉망받던 젊은 학자가 수천 명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중석에 있던 슈미트 후보가 마이크를 뺏어들고 일어난 거예요.
와, 상상만 하도 땀이 나네요. 뭐라고 했죠? 당신의 그 훌륭한 연구, 내가 90년대 초반에 발표했던 원리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아주 대놓고 쏘아붙였습니다. 강연장이 완전 찬물이 끼얹어졌죠?
진짜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 젊은 학자 한 명을 공격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슈미트 후보는 현대학계의 시스템 자체를 조준했어요. 주류 학자들이 서로의 논문만 인용해주면서 거치없는 거품을 만든다고요.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부실 채권 사태에 비유할 정도로 독설을 날렸죠.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얀 르큰도 참다 참다 폭발한 거 아니에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아주 작심하고 저격했죠. 그는 인정받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자신이 받을 자격도 없는 공로를 자기 것이라 우긴다.
진짜 수위가 엄청납니다. 점잖은 학자들 치고는. 그런데 이걸 과학사라는 큰 맥락에서 보면요. 로버트 머튼이 말한 동시 발견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 논쟁 같은 거 말이죠.
맞아요. 위대한 지식은 어느 한 천재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시대적 토양이 무르익었을 때 여러 사람에게서 동시에 발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견의 아버지가 한 명뿐이라는 생각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미트 후보는 처음 기록된 날짜라는 저울을 들고 왔고 르쿠는 세상에 내놓고 작동하게 만든 실증이라는 전혀 다른 저울을 들이민 거네요.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루쿤이 진짜 대단한 건 이 멱살 잡고 싸우는 과거의 소유권 싸움에서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맞아요. 루쿤의 그 기질이 여기서 빛을 발하죠. 1987년 박사 논문 심사장에 목발을 짚고 나타났다면서요. 자기가 만든 모래 요트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걸 훨씬 중시하는 실용주의자였죠.
그런 실용주의자 눈에는 누가 먼저 발명했냐? 특허청 들락거리고 인용 횟수 세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처럼 보였겠어요. 그래서 꺼내든 해답이 바로 오픈소스잖아요.
정답입니다. 지식을 금고에 가두고 특허로 숨기는 대신 연구실 코드를 전 세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저장소에 다 던져버리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코드에 누가 언제 올렸는지 디지털 타임스탬프가 쾅 찍히니까요.
맞아요. 그 기록 자체가 완벽한 증명서가 되잖아요. 나중에 감정싸움할 필요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인간의 그 얄팍한 인정투쟁을 시스템의 투명성으로 고쳐버린 겁니다.
진짜 멋진 발상의 전환이네요. 르쿤이 자기를 정의하는 말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이민자이자 과학자고 무실론자이며 미국 기준으론 좌파고 그리고 프랑스인이다.
르쿤이 현재 미국 거대 빅테크 기업인 메타의 심장부에 있으면서도 유럽과 프랑스의 가치를 놓지 않고 있죠. 마크롱 대통령한테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까지 받았잖아요.
이 훈장이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가 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유럽, 특히 프랑스는 인공지능 시대의 위기감이 엄청납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로 지식을 사유화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성벽에 가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본력이 부족한 유럽이 이 독점을 깨기 위해 선택한 생존 전략이 바로 오픈소스입니다. 파리의 비영리 AI 연구소 큐타이도 그런 맥락이고요. 르쿤이 여기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식을 여는 나라가 창조하는 나라가 된다는 믿음으로요.
선권 다툼의 끝에서 르쿤이 내린 결론은 이건 내 것도 내 것도 아니고 인류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라며 문을 활짝 연 거네요.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컴퓨터 코드 위에 올린 느낌입니다.
진짜 명장면이죠. 차가운 기계 뒤에 숨겨진 학자들의 펄펄 끓는 자존심, 철학, 그리고 모국을 향한 헌신이 뒤엉켜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튜링상이라는 영광 뒤에는 이렇게 겨울을 버틴 자들의 눈물과 잊혀진 선구자들을 위한 외로운 고발, 그리고 지식을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열어버린 오픈소스 철학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역사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뾰족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르쿤의 말대로 코드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이 오픈소스가 정말 지식의 완전한 평등을 가져온다고 믿으십니까?
뭐 원리상으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겠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볼까요? 현대의 인공지능 모델은 과거랑 비교도 안 되게 거대해졌어요. 누구나 그 코드를 다운로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를 단 한 번이라도 돌려보려면 수천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랑 도시 하나를 밝힐 만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요.
아, 막대한 컴퓨팅 자본의 장벽이네요.
맞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어도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막대한 인프라를 가진 극소수의 기업과 국가만이 그 지식을 현실화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민주적이라며 창영하는 이 오픈소스라는 아름다운 가치는 어쩌면 거대한 자본에 의한 새로운 기술 독점과 계급을 교묘하게 가려주는 환상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듣고 보니 진짜 섬뜩한 얘기네요.
수십 년 전 학자들이 튜링상을 두고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느냐로 싸웠다면 어쩌면 미래의 소유권 전쟁 승자는 누가 코드를 썼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어마어마한 전기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느냐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찬란한 지식은 진정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을 새롭고 흥미로운 시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